중국 서안의 유명한 진시황의 진시황릉이나 혹시 병마용을 TV나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대단하죠. 저 군인들은요, 평균 키가 184에서 197cm로 꽤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마용은 전사, 전차, 말, 장교, 고개사, 악사 등 다양한 사람과 사물을 아주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팔만 따로 만들고 얼굴만 따로 만들고 몸만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정교하게 다 조립했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요, 8천여 점의 전사, 병사가 있고요. 130여 전의 전차, 그리고 520여 전의 말이 있고 또 아직 발굴하지 않은 상당수가 흙에 묻혀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것을 만든 진시황은 살아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불로초를 찾아 돌아 헤맸다라고 하죠. 전 세계에 사람을 보냈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행한 것은 뭐냐면 그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세에 가서 자신의 권력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진에 나온 병마용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마천의 사기는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약 7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동원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얼마나 일이 오래됐었는지 이 진시 황제가 살아서 집냈던 35년 동안 이 일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 후대까지 이 일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서 내세에 가서도 자신의 목숨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갈망의 흔적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갈망은 비단 진시 황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 끝나고 나서 혹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내세의 삶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갈망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세는 있어야만 하는 당위의 세상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채워주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않던 세상 사람들은 저 너머의 내세의 세상을 사모하고 동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한 평강, 위로, 행복 그리고 만족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 세상은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때는 나름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년기는 꿈으로 가득 찬 동화 속의 왕자와 공주, 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춘기와 청년기는요, 열정과 갈등을 겪는 치열한 여름의 계절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년기는 무르익어가는 인생에서 꿈과 좌절을 획득하기도 하고 실패하며 수확하는 계절로 볼 수 있고요. 노년기는 겨울잠을 준비해온 태도에 따라 포근할 수도 있고 한없이 외로울 수도 있는 계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계절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신처럼 지으신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한 부호가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소유한 모든 부유함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록펠러는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란 이 기자가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소유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답이잖아요. Just a little more.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 록펠러 부호가 조금 더 얻었을 때 그는 또 뭐라 그랬을까요?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없이 만족했던 그의, 만족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결코 시간이 지나며 부와 명예, 재물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래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세와 영혼에 대한 욕망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으로는 완벽히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모든 인간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 가족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 명예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영원함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공간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돈으로, 명예로, 시간으로, 유행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고 노력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공간을 돈으로, 명예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공간이 하나님 없이 채워지던가요? 잠시 잠깐의 만족, 행복, 위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영국 속담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무슨 말이죠?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이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차 사고 집 사면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그 행복은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일한 공백을 예수님을 만나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위로, 행복,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두 번째로 세상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인생의 조건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잔인하게도 우리가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3장에 보면 때, 시간이라는 단어가 무려 28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이것 사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총 14번의 때가 나온다라고 해도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14번을 가만히 보면 14번은 긍정적인 때와 또 다른 14번은 부정적인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인생이 좋다가도 어때요? 나빠지고 성공했다가도 실패한다. 즉 언제나 긍정적일 수도 언제나 부정적일 수도 없고 끊임없는 긍정과 부정, 끊임없는 낙관과 비관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오늘 본문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좀만 더 냉철하게 관찰해보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라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결코 만질 수 없는 그 병을 평생 앓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쪽 측면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인 모든 것이 부정에 의해서 삼키운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생명은 죽음에 의해서 삼키우고 심은 것은 뿌리 뽑히고 치료받다가 죽고 세운 것은 헐리고 웃다가 울고 춤추다가 주저앉고 거둔 돌은 다시 던지고 앉았던 사람들은 버리고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찾은 것은 잃어버리고 지키던 것은 다시 버려지고 꿰매었던 것은 다시 찢어지고 말하다가 이내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고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고 평화는 전쟁으로 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이집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을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였지만 그가 죽을 때 그의 유언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바깥쪽으로 내밀어라. 왜요? 모든 것들을 가졌고 모든 세계를 다 가졌던 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대왕은 자신의 관 옆에 자신의 빈손을 내보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인생이라면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잠시 잠깐의 유익을 얻는 것 같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다 잃어버리고 죽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면 저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수고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죽음이 끝, 영면, 영원히 잠들어서 다시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죽음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고 그 집은 많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그 하늘의 영원한 집, 부서지지도 무너지도 해하지도 않는 그 집에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잃어버리는 것 중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생명과 위로와 평안을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잃어버려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업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결코 뺏지 못할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영원한 위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갖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마지막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흔적은 우리에게 주름살이라는 것을 줍니다. 요새는 보톡스로 주름살을 없애기도 하더라고요. 보톡스로 우리의 외적인 주름살을 없앨 수 있는데요. 결코 없앨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마음의 주름살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 해 한 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쌓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도 받고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요. 그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계속 간다면 건강은 잃어버리고 중요한 사람들은 잃어버리는데 자꾸 상처만 남다면 이것처럼 불공평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시간을 넘어선 영원히 존재한다면 그리고 영원한 본향, 천국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을 보는 태도의 관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처뿐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우리는 위로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생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뭐를 경험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것이 치유와 회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요, 사망과 애통이 없고요, 다시 아픈 것, 눈물, 슬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를 천국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싹 씻기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없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천국 소망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딱 한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잘 아는 송명희라는 시인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의사가 그 아이의 뇌를 잘못 집게로 건드려서요, 모든 신경을 움직이는 손해가 제대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장애 판정을 받고 살게 됩니다. 너무 가난했고요, 너무 힘들었고요. 송명희 시인이 처음으로 숟가락을 잡아 썼던 때가 10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면서 이야기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사춘기 시절 자신의 이런 모습이 너무 끔찍하기도 싫어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항상 데리고 갔던 그 교회, 그리고 천국,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내가 죽기는 죽어도, 내가 내 인생을 끊어도 그 하나님 한번 만나고 가겠다라는 오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한다라고 하고, 소원이 성취된 것일까요? 그런 기도 중에 이 송명희 시인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녀의 삶,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한 말을 하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어야 됐고 여전히 힘든 삶이지만 그녀의 삶 가운데 시가 깃들기 시작했고 노래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비틀어가며 썼던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어 했던 그녀의 입속에서 공평이란 이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고 천국 소망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공산품 제조기처럼 다 똑같이 살아야 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각자 받을 영광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아직 죽지 않았지만 그 천국 소망을 미리 땡기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 나 가졌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사 기자도요 동일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전달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잃은 것을 찾게 하시는 분이 있고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주는 분이 있고 우리의 전쟁을 평화로 만드시는 분이 있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온전하신 치유가 완성되는 나라가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 천국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게 끝이 아니라 이후에 아무것도 비길 수 없는 내 모든 상처가 단번에 사라지고 회복되는 그리고 그 기한이 영원한 그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러 길이 아니라 딱 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위로 이 평강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범죄자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곧 길이고 그분이 곧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 영원한 위로를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본향에서 누리고 확신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신반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확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길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기대하며 여기 있는 많은 센텀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 성도님 장례식을 집도하고 왔는데요. 그 집사님이 모든 장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평생 꿈은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다고. 40년을 기도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소천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는 모습을 봤어요. 40년.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우연치 않게 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옆자리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오게 하셨습니다.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나의 삶이 180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그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위로 갖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없고요.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요.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상처와 아픔밖에 없다라는 것.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삶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 희망 없고 아무 유익함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문으로 인도하시는 그 다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 알아가기 원한다고. 나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세의 삶을 생각하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생명으로 극복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그것 알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 왼쪽 가슴에 대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창피한 일도 아닙니다. 정말 창피한 것은 내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강제적으로 결코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함,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 첫 길을 조금이라도 소망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 알아가기 원한다는 분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왼손에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이 손을 얹으신 분들 그리고 이분들만 이야기하기 조금 쑥스러우니까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저와 함께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따라가며 우리 그 고백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제 허물을 대신하여
형벌 당하신 것도 믿습니다.
형벌 당하신 것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기 원합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눈을 감고 계시고요. 저 혼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각기 다른 이유로 모인 모든 VIP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세에 또 다른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바 아버지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마지막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VIP 분들께 딱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이런 이쁜 소식지를 받아보셨고 뒤에 보면 결신 카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인도자 이름 그리고 내 삶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은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예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막 여러분 잡고 한두 시간 이야기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예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기 원한다라고 예라고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 맞게 맞춤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위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도와드리길 원하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꼭 체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로 아니오라고 한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흘려 퍼질 때 작성해 주시고 좌우로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수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 같은 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는 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영원한 생명 평안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고 따라가길 원하는 모든 센텀 영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와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